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제도 달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달과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시속 100킬로미터로 쉬지 않고 운전하면 160일, 5개월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를 힘들게 했던 태양도 지구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데요. 걸어서는 4천년, 비행기로 날아가면 20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10만 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우리가 있는 태양계까지의 거리가 2만 6천 광년이 걸리고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 별이 많지는 않고 4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이지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 우리가 100년을 못 사는데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은하까지를 25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 안드로메다에는 별이 1조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은하는 IC1101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은하인데 우리 은하의 40에서 50배 정도 크기입니다. 별의 숫자는 100조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별이 아니라 은하가 2조 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조 단위는 공이 12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나이아가라를 보고도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크고요. 끝없이 쏟아지는 그 물에서 올라오는 물안개와 그 햇빛에 무지개가 그냥 낮에도 비춰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으면 이 거대한 것이 계속 이렇게 폭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압도될 정도였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선다면 저는 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크기와 그 광대함이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이 제 머리로는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과 관측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영역까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자신의 무지의 소치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잠깐 놀랐는데 그만큼 놀랄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청각 좀 장애가 있는 성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은 평화의 하나님을, 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요셉은 하해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사야의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아주 조금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가 조금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번역은 처음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광대함을 넘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태도가 마치 거울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합리하다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불합리함에 갇혀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고집스럽고 잔인한 늙은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자비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인자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라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예수님이 한 세리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왜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를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은 레위를 마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세리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레위는 그의 지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복잡한 현실 속에 떠밀리다 보니까 레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단한 현실 앞에서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레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준 목표, 마치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만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인 것처럼 유명해지고 힘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레위는 세간에 앉아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리로 살고 있지만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세관에서 세금 거두며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뭔가가 자기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나 목회자로 살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은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의미있게 그래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건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날 보내신 거지 라고 하는 충족감과 영적인 만족감으로 살아가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레위처럼 지금은 세리로 살지만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계속 앉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레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간결하지만 확실한 선언. 이 말은 혼돈에 빠져있던 세금 징수관 레위를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레위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항상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면 다 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나 뉘우침의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 과감히 새로운 인생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억지로 끼워 맞춰진 것처럼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쁨이 없지만 내가 정말 이제는 진짜 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 그래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는 사람들의 손가락지는 바를지언정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된 그 자리, 그런데 이것을 떨치고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그 세계 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레위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내가 만나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구나. 레위는 막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난 진짜 내 삶을 되찾았어.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기쁨에 차서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을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레위가 잔치를 열었는데요. 큰 잔치를 누구를 위해 열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삶은 잔치인가? 또 제 삶에 초대된 사람들은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잔치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초대된 저와 만나는 제 삶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기쁘고 웃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게 바로 잔치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잔치를 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 같은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내 삶에 진짜가 여기 있었구나. 기쁨이 잔치를 베풀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거기 온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고통의 바다가 아닙니다. 삶은 이유 없이 내 던져진 견뎌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삶은 예수님을 위해 열리는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잔치가 너무너무 못마땅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제가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할 때마다 믿기지 않고 놀라게 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놀라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차분하고 철학적인 독일 사람들이 나치의 광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때로는 그 만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독일을 가신 분들 있지만 저도 독일을 갔는데요. 비텐베르그부터 해서 또 헨델의 고향인데요. 너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렇게 정적이고 차분한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나치의 광기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럽 사회에 공공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집시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탐욕에 물든 고리대금업자, 채무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심장 근처의 살을 1파운드나 뽑아내려고 하는 신체 포기각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강요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그 사채업자 샤일록은 바로 유대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들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반유대적 정서가 아주 강하게 보편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돈은 많지만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만의 종교 유대교와 자기만의 문화 속에 몰두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높은 자의식과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 모든 세상의 고요를 빨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죠. 유럽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혐오받는 이들을 혐오하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결속을 다지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우리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께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심리. 이것이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끊임없이 학폭과 왕따가 끊어지지 않는 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질적인 그 존재를 무한한 악으로 규정하면서 모두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공격받지 않는 안전함과 결속이 만들어지는 이 삐뚤어지고 병든 심리를 히틀러는 너무나 잘 파고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개토로 격리되고 상종 못할 종족이 되고 혐오받아 마땅한 공공연한 대상이 되고 대중적으로 증오받는 말살되어야 할 종족이 되어서 600만 명이나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그 정도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집행하고 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이고 하나는 노예였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로마 제국을 든든하게 바치는 기둥은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토에는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세금 징수관들이 모든 땅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그 지역에서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착취해서 모든 세금은 로마로 집결되었습니다. 과도한 과세, 부당한 이익, 부정한 재산 축적, 민족의 배신, 이방인의 접촉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세리들은 유대 사회가 규정한 공공의 적,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증오를 표출해도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만한 존재, 그들은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스스럼 없이 그들의 집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행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율법학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동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종교 혼합주의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헬라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경건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분리하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죠. 무엇이 깨끗한 것이며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타락한 것인가, 누가 정결한 사람이며 누가 죄인인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율법을 연구해서 죄인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 즉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분리시켜서 저들이 이들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사명이었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믿는 신앙은 결국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종교적 사형에 처하면서 관계를 끊어놓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고립된 죽음 안에서 질식해가게 만듭니다. 분리시키는 신앙이란 그 죄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지금 누구나 공공연하게 증오해도 어렵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2000년 전 세리와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공격하게 되죠.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리하고 정죄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죄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로 긍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가가 손잡아 줄 사람, 그들을 낙인 찍힌 저 죄인의 주홍 글씨에서, 그 절망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을 맞추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돌이키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이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격리되었습니다. 그 격리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격리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정부가 지원하는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집 앞으로 가고 있으니 이 물품을 전달하겠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름 예의를 갖춰서 한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러면 제가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라서 전화기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주 강하게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문 앞에 두고 갈 테니까 제가 가고 난 뒤에 5분 뒤에 나와서 가져가세요. 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코로나도 아니고 가까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저를 얼마나 멀리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에 서늘함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5분이 아니라 10분 뒤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정말 많은 물품을 줬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격리 기간에 사람들이 위험성, 혹시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도 이렇게 멀리하는데 평생을 어떤 직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낙인이 찍혀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런 눈으로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들의 평생의 삶은 감옥에서 살고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한눈에도 단란한 곳에 다닐 것 같은 여자 두 명이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참석,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들 중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고 멀리서는 우려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군거림들이 퍼져갔습니다. 아우, 입술이 뭘 잡아먹은 것처럼 빨개요. 교회에 오는데 치마는 왜 저렇게 짧은 걸 입었을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처음 나타난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그들은 몇 번의 예배를 더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의 출몰에 당황했던 교회는 그들이 사라지자 곧 다시 이전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았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율법이 규정한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도 감수하는 이 파격을 보이시는데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독교가 이 사회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손 내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레위가 경험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죄인이니 죄 가운데 죽어라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주 성안교회가 죄인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분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어울리고 밥 먹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복음의 잔치를 벌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구분 짓지 않고 함께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할 예수님이 닮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며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갈라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가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